저도 자주 힘을 쓰고 싶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힘을 주로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집에 같이 사는 막내입니다. 어떨 때 힘을 많이 쓰고 싶은가 하면 뭘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와 함께 서로 할 일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가 밥을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건 아빠가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적어놓겠대요. 그래서 아, 적지 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아, 참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요. 아이들도 자기의 일상이 있고 스케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힘이 있는 제가 아이에게 네가 그래도 스케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물건을 가져오는 걸 잊고는 전화해서 그래도 너는 지금 휴학 중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애는 엄청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다급함이 힘이 되기도 하고 아빠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아마 나이도 그 중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가 움직이면 그래도 좀 내가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힘을 쓰고 싶었던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35절 36절을 보시면 3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니 여러분, 이건 지금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하고 싶은 사람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좋겠다. 원하지도 않는 걸 자꾸 주냐. 근데 제자들이 꼭 같았어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되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36절에 묻지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옳거니, 야,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구하자 하고는 제자들이 구하였어요.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 원하는 바가 명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만 이렇게 37절에 요구하였어요. 주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좌우편에 앉는다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왠가 하면 앞에 주의 영광 중에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아주 중요하고 주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 다 상황을 찾아보면 여러분 어떨 때 많이 나타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럴 때 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광은 죽음에 대한 인정인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면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이들이 이것을 구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좌우편에 이들이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도들이 그 양쪽에 앉았죠. 자신들이 구하는 내용도 모르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는 거지요. 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내가 먹는 잔을, 내가 마시는 세례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실 때에 죽는 그 순간 말고 죽음 이전의 과정이 또 훨씬 길게 남아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죽음 이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며. 여러분, 이 죽음 이전에 이 세 단어, 능욕과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도 매를 맞는 거, 여러분은 혹시 못 견딜 만한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를 맞은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 군대 가서 맞은 거는 빼고요. 방위였지만 맞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맞은 거 빼고 보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늘 맞았어요.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는 게 진심이라 가지고 우리에게 리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희에게 일주일에 그 음악 노트 다섯 장을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들어가면 인문계 학생들이 누가 그 콩나물 대가리를 다섯 장을 그려옵니까? 그러면 1번 나와. 그러면 제가 1번이에요. 항상 밀대자로 다섯 개 딱 준비되어 있는데 1번 나와 그러면 저부터 맞는 거예요. 제가 또 맷집은 좋아가지고요. 힘을 빡 좀 한 두 개는 제가 부러뜨려요. 그러면 나머지 한 2번쯤, 3번쯤 가면 또 안 때려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똑같아요. 또 1번 나와. 선생님은 이게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맨날 1번을 늘 맞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가곡은 청산의 살을 잃었다. 청산이 보기가 싫어요. 그 노래 하나만 1년 내내 그거 하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침이 맞았어요. 악보를 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고난을 견뎌야지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 매를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누가 때린다 그러면 얼른 잽싸게 도망가지 그걸 왜 맞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도망갈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던 분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도망을 가지도 않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누가 침을 뱉고 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니 제자들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그 좌우편이 정말 이런 매만점도 없고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앉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고난을 피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수단으로 오히려 사용하였습니다. 고난은 어떤 힘으로도 비켜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이 과정에서 깨져야 하고 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에 고난을 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안 아프고 자녀들도 뭔가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들마다 막 정말 너무 잘돼서 돈을 항상 벌 수만 있다면 그런 걸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마저도, 자신의 능력마저도 이 고난을 피하는 도구로 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본인이 그 고난 속에 자기 삶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은 힘입니다. 힘. 돈이 있으면 종이 될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언변이 있으면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결코 종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인데,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해요. 오히려 모두가 다 주인 되는 것 좋잖아요.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 알아듣고 내 말을 따라 움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토요일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왠가 하면 집에는 가도 누구야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나 왔다니까 그러면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안녕, 그러다가 뭐 청소를 하다가 뭐 음식물 쓰레기 좀 누가 버려줄래 그러면 왜 나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화가 슬슬 나잖아요. 예? 그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집안일은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설명해달래요. 그러다 보면 뿔따구가 나가지고 집 다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 박종선 목사님 그러면 바로 와요. 제가 담임이잖아요. 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최승희 목사님도 목사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오더라고요. 두 주 전에.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지위 집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 오래 있는 거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집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은 고난을 자신의 권세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 맞고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 위해서 재판을 받고 넘겨지고 그렇게 하였어요. 우리는 이 영광만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누구의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누구도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요청하는 영광을 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내 잔도 마실 수 있는 줄은 내가 알겠는데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4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행여 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들이 세워주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가는 이 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보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헌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보상이 그래도 내가 한 만큼, 내 생각에 내가 한 만큼 정도는 주어져야지만 그래도 마음이 일할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걸 너에게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이 영광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두 제자의 이 요구 앞에서 어떤 비교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집권자들과 왜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려고 하냐 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니 너희는 너희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알고 있는 그대로 왜 나에게 요구하냐? 내 나라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42절에 있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였는데 이 세상 권력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잘 인용되고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장로들의 자격을 말할 때 쓰이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쓰이는 권세 또 임의로 주관한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 이게 마음의 여러분 태도지요. 그죠? 어떤 일을 맡고 자신이 직책을 가지면 그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기 싫은데 네가 인정해줘서 안 하면 되는데 인정은 받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데 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꼭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만 그러니까 남에게 명령은 하지만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많죠. 그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뭔가 하면 아빠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지. 이런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빠도 공부 못했거든 너도 공부 안 해도 돼. 다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너는 공부를 해야지. 왜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지금 공부시키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야 아빠 공부 안 했는데 너도 공부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 평화가 임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말들을 못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본이 되지 않고 본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로는 뭔 세상을 못 바꾸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 태도에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의 목적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영광을 구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동기가 달라져야 하고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를 세 번 직접적으로 모든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한 번 더 따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 번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 네 번의 본문과 관련이 다 있는 것이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8장 34절, 35절, 36절 이게 다 본문의 31절에서 내가 죽는다고 가르치시고 난 뒤에 34절,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목숨을 잃어야지 너희도 너희가 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되고 네 목숨을 잃어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잃어야지만 자신도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도 35절입니다. 예수님이 31절에 다시 한번 자신이 죽는다는 것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35절에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끝사람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죽음까지 내려가는 이 일들을 하셔서 그분이 가장 큰 자가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에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방의 통치자들은 다 임의로 주관하는 자들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인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참 우리에게 제자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영광을 구한다고? 그 영광은 이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방법은 내려놓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였죠.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요구하였더니만 41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제자들이 다 화가 났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와서 화를 냈습니다. 신앙에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당연히 당신을 따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자격 있다고 여기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 보상을 요구하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화를 내고 있어요. 너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쫓았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의 세 장에 걸쳐서 항상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말했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어떤 환상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여기 내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도 다 같이 있었어요. 항상 베드로가 사건마다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에 공동체는 분열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의 헌신과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확신이라면 얼마든지 이건 가능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도 여러분 싸움이 나고요. 형제 자매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니 여러분 크기 위해서 큰 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건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인자는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척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선거 때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통치자로서 선거 전략으로 썼는데 섬기는 지도자, 서번트 리더십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정말 섬겼습니까? 또 이번에도 선거 문구 중에 하나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도구입니다. 공직자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 자신이 수단이고 도구이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모르죠. 권력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어 봐야지만 알지요. 얼마나 많은 견제가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 중에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3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쫓은 것도 아니라고 성경 곳곳에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정도 쫓았으면 우리가 이 영광은 이렇게 요구하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와 영광 두 가지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영광 두 가지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만 구하면 그것은 변질됩니다. 십자가만 구하고 계속 처절하게 깨지고 상하고 그것만 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영광만 구하고 앞에 고난과 고통이 없이 늘 영광만 구하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었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였는데 이 구절을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였습니다. 10장 51절에 보시면 여기에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그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여도 거절을 당했고 바디메오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영광을 구하였음에도 그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시력이 회복되었을까요? 이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오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시력을 잃고 기다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하니까 그가 막 소리를 쳤어요. 47절, 48절에 보면 두 번 그가 소리를 지르는데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문장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불쌍히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고요. 48절을 보면 그가 하도 큰 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질러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쌍히 여기다 하는 단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세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나는 십일조도 했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은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한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의로운 자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는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력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오물의 아들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불리워졌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님을 찾아도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해라 라고 저지하고 막아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벗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죠. 그는 수치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만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많은 시각장애인들처럼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보는데 방해가 나타났을 때에 그 조롱마저도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가 바로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내 종이 되어주는 것은 참 기뻐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종이라는 말, 섬긴다는 말, 섬기는 자, 신약성경의 종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를 다 이 본문에 썼습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섬기는 자이고 둘로서, 이게 종인데 하나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고 하나는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의 식탁에서 그렇게 식탁을 돌보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을 먹이든지 간에 섬기는 자가 종이고 종이 바로 그런 섬기는 자이다. 그 사람이 큰 자이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시 한번 이 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원래 말의 뜻대로 하면 내 자신이 누구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종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누구를 소유하는 것 말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 영광이 없는 십자가도 없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죽기 전에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매를 맞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깨지면 마치 파괴고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깨짐이 없이는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자신이 오셔서 자신을 다 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능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았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플랜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만약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종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번 여름에는 정말 수련의 디렉터인 우리 한우켄 집사님의 종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요? 다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종이 될 마음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내 자신이 저 집사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벌써 저도 어디 짱박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뭘 하라고 속으로 아까 들으면서 아니 술은 회비도 내야 되는데 버스킹 할 때 돈 내고 뭐 돈 내고 이거 갑자기 계산이 이게 뭔가 많아지는데 머릿속에 벌써 그런 게 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소속감을 잘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네가 정말 내 종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는데 너는 시간 좀 내라. 너 돈 좀 써라. 너의 모든 것을 쏟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나 깨지고 상하고 아픔도 알고 결핍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도 아는 다드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